에스겔 24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본문을 21절부터 읽었지만 원래 본문의 단락은 1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한번 쳐서 데려갈 것이다,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시기를 16절 이하를 보시면 슬퍼하지도 울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말고 조용히 탄식하라,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신발을 신어라, 입술을 가리지 말고 초상집 음식을 먹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을 들은 에스겔은 이 명령을 받은 다음날 아침에 백성들에게 자기가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고합니다. 도대체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표현들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금지한다라고 여기는 표현들임을 볼 때 아마 에스겔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라고 짐작은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그 눈에 기뻐하는 것을 데려가십니다. 바로 에스겔의 아내죠. 에스겔은 첫 소명을 받은 후로부터 약 5년간 선지자로서 사역을 이어오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지만 말보다도 더 유명하게는 그가 하는 굉장히 특별한 행동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은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앞에서부터 쭉 보면 아시겠지만 그는 점토판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 포위 공격하는 모양을 선보이기도 했고 또 수많은 날을 옆으로 누워서 아주 조금의 소량의 음식과 물을 먹으며 버티며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는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2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벽이 파괴되고 나서 그 무너진 성벽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재현하는 모습을 연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스겔이 주로 이렇게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관중들이 늘 많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포로들은 심심하면 에스겔의 집 구경이나 한번 가볼까? 오늘은 뭐 하고 있으려나? 오늘은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깜짝 놀래키려나? 하는 그런 마음 한편으로는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불길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 마음으로는 굉장히 에스겔을 재밌어하며 그렇게 에스겔을 찾아가 에스겔이 뭐 하고 있는지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자기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직후에 아무런 애도의 표현들을 하지 않고 무슨 곡을 소리 내서 곡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가 죽었으니 나는 굉장히 슬픕니다라고 어떤 외적으로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의 집에 와본 사람들은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에스겔의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만큼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바벨론 포로 사회에 퍼졌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다는데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까라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더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그 아내가 죽었다는데 이 괴짜는 뭘 하고 있으려나 하고 궁금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찾아와 보니까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이 잘 살아오고 있었던 건강한 자기의 아내를 아마도 이 에스겔의 아내는 20대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30세에 부름을 받고 5년 정도 지나서 만으로는 34세 정도 됐을 테니까 적당한 나이 차이를 생각해보면 20대 후반 정도가 아주 적당한 그 나이 차였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젊은 자신의 아내, 젊고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 이 포로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이코라고 여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묵묵히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온갖 고락을 함께 했었던 아내가 하나님의 그 데려감을 당해서 죽어버린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일체의 슬픔의 표현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슬퍼하나? 울고 있나? 눈물도 안 흘리는데 왜 곡도하지 않는 것일까? 속으로 그 모든 아픔을 참아가며 탄식을 삼켜가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고대 근동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죽었을 때 하던 의례의 행동들, 옷차림, 머리 모양, 그 다음에 어떤 제스처 같은 것들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입을 가린다든지 머리를 풀어 헤친다든지 하지 않고 오히려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발에 신발을 신어서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정장을 했다라는 표현에 가까운데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옷도 잘 차려입고 신발도 신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을 치르는 사람들이 아내가 죽었으니 어떻게 밥이나 잘 먹을까? 상당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음식들을 만들어 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그 상처한 자에게 주는 음식도 전혀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에스겔의 모습을 하나의 표징으로 삼겠다라고 에스겔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은 너무나 강렬해서 너무나 도전적이어서 곧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보시오 에스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왜 슬퍼하지 않습니까? 왜 곡을 하지 않습니까? 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옷차림은 또 무엇입니까? 왜 입을 가리지 않습니까? 왜 상집에서 먹는 음식들을 마다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겠죠. 그 질문들을 던지면서 동시에 이 에스겔이 여태까지 이상한 행동들을 펼쳐 보여줬을 때마다 그 모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질문은 하나님 편에서는 의도된 바였습니다. 기대했던 반응이었고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에스겔이 하는 이 이상한 행동들은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희들이 행할 그 모양새와 같은 것이다 라고 답을 주십니다. 에스겔이 그의 가장 소중한 아내를 잃고도 충분히 슬픔을 표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듯이 너희도 너희들이 그 마음에 사랑하는 예루살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벨론이 포로 생활 중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드러내놓고 슬퍼할 수 없으며 속으로 꾹꾹 참아가며 마음 썩으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사회를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24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스라엘 포로들이 말없이 피차 탄식하면서 울지도 못하고 슬픔을 표현할 수 없는 그때가 되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에스겔서의 전반기 사역, 전반기 메시지가 마무리됩니다. 에스겔서는 1장부터 24장까지가 에스겔의 소명과 전반기 사역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신탁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3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앞으로 올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정죄와 심판, 하나님이 얼마나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지, 그리고 고발하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사역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포위됐다. 2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날짜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9년 10월 10일이라고 이제 우리의 표현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18개월간 지루한 공성전이 계속됩니다. 바벨론은 계속 예루살렘을 고사하는 작전을 쓰면서 아무 물자도 왕래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토성을 쌓아서 언젠가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 이 포위가 풀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공급되는 것 없이 무려 18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8개월이 지난 후에 그 포위 끝에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 모두를 폐허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3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33장 21절에 33장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사람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포위가 되고 그 포위가 18개월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다음에도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 포로지까지 도착하는데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드디어 모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에 다 부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동안 에스겔의 입이 닫혀져 있었던 그 3장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끝납니다. 에스겔의 입이 풀리고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복의 메시지가 에스겔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심판과 재앙의 말씀들이 모두 다 성취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온 포로 사회에 알려지게 되고 증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모든 심판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결론부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더 충격적으로 확증이 되냐 하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것으로, 그리고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일반적인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에스겔이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도 아무런 그 슬픔을 표하지 않더라. 심지어 이 심판의 메시지는 그 두 가지로 이제 전해지는데요. 하나는 에스겔의 아리따운 20대 여인이, 아내가 갑자기 죽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하나님께서 한 번 치셔서 데려가시기로 하셨다 그랬잖아요. 한 번 치셨다는 말은 한 방에 보낸다는 뜻입니다. 무슨 전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무슨 아픈 그 일들이 누적되어서 결국은 죽겠구나 하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오늘 아침까지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죽는 것, 그것이 1차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표적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일에 대해서 에스겔이 보인 반응이 하나의 표적이 됩니다. 모두가 다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갑자기 죽는 것도 충격이지만 에스겔이 자기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슬픔을 표하지 않는 것도 큰 충격입니다. 이 충격이 바로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졌을 때 너희가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일을 떠올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 일을 잊지 못하게 하는 충격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신앙이 성전이라는 어떤 구조물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거룩한 도성 시온과 다윗 왕조라는 정치 제도, 정치 체제에 근거한 것도 아니며 또 제사와 예배의식 같은 제도에 근거한 것도 아님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과 함께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탱해오고 있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을 때,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훼파시켰을 때 이미 다 무너져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오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입장에서는 신경 쓸 가치가 없는 미약한 자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하던 빈민들만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고 근거하고 있었던 이 모든 예배의식, 제도, 정치체제 같은 것들을 다 부숴버리셔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 여호와 자신이 너희들의 신앙의 근거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1장부터 24장까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그 모든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후렴구처럼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 모든 심판을 당한 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의식, 정치제도, 건축물과 같은 그런 비인격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인격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들이 근거로 삼고 있었던 정치 제도라든가 다윗 왕조라든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것들은 다 비인격입니다. 비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자가 자신들의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들이었죠.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선하게 사용하면 얼마든지 선한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이지만 악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다 그것들을 나쁜 것으로, 나쁜 대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던 것이죠. 에스겔에서 계속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나를 섬긴다, 너희들이 음란하게 행한다 라는 그런 말들은 그들이 무슨 육체적으로 방탕하게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는 것들을 분리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좋은 대로 마음대로 섬겼다라는 점입니다. 에스겔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표징으로 지금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표징이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사인은 실체를 가리키는 표시, 표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름 모를 외국에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갑자기 큰 상처를 입고 급하게 이 상처를 치료해야 될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나라의 언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병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초록색 십자가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어디를 봤는데 초록색 십자가가 달려있다. 그러면 아, 저희가 병원이구나 하고 가는 거죠. 그 초록색 십자가가 병원이라는 실체를 가리키는 사인입니다. 그것 자체가 병원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병원이 여기 있음을 알아라 라는 것이죠.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사건도 그렇게 하나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는 줄로 알아라.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거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에스겔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징으로, 도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희생을 요구받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자기에게 힘이 되는,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옆에서 자기의 가정을 지켜주고 자기의 옆자리를 지켜준 자신의 아내를 하나님에게 내어놓아야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한번 쳐서 빼앗을 것이다.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이고 말씀이고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젊은 아내를 죽게 하십니다.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치르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냉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에스겔 속에서 다른 본문에서 하신 말씀들을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누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그 죄 가운데서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큰 희생이었고 손실이었을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셨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에스겔에게나 에스겔의 부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의 고통에 에스겔과 에스겔의 아내를 동참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사역에 하나님의 에스겔과 에스겔의 아내를 부르셔서 함께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4장 21절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은 희생을 요구하시고 멀찌감치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희생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24장 21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아끼는 것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끼지 않고 무너뜨리고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더럽히실 것,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성소가 아니라 내 성소입니다. 그죠? 내 성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것, 그것을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것으로, 다른 방향으로 위하고 좋아하고 아끼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부서뜨릴 것이다. 그것은 내 것이지만 내가 아끼지 않고 더럽히고 무너뜨릴 것이다. 이 일에서 누가 가장 손해를 봅니까? 하나님이 더 큰 해를 입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천하에서 업수의 여김을 받는 수치를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바른 지식을 갖도록 하시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성소를 내어주실 수 있는 분, 더럽히고 엎드려지게 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더 극명히, 더 찬란하게, 그리고 비참하고 처절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에스겔과 그의 아내는 비록 그들이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했다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픔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자신을 희생하셔서 백성들을 깨우치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고통에, 하나님의 수치에 동참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의 평생을 40년이 넘는 사역 기간 동안 내내 매국노로, 배신자로,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자로 여겨져서 매맞고 갇히고 저주받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앞쪽으로 가보면 요셉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하여 그의 청소년기와 청년기 대부분을 노예로, 죄수로 살아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려거든 내 이름도 당신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내 동족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모세와 바울의 고백이었고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은 사하소서,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못 박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셔도 충분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당하는 고난뿐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모든 고난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고난이 이 세상에서 위로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동참하는 사역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함께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의 모든 환난, 모든 고통, 걱정, 근심들은 단지 시험거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무대 위로 올려 세워주는 하나의 장치들, 배경들, 정황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튼 원치 않든 환난을 직면합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누구의 속내를 들여다봐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구분 없이 각자에게 각자의 몫으로 가지고 있는 고통, 고난,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기도하셨던 것 같은 태도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내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최선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이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면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고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 이것 안 겪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대로 하나님 나 이거 겪기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이라면 잘 겪게 하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같은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당할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단지 상처로, 단지 흉터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자신의 그 모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를 증거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아,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지. 그 모든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졌듯이 우리에게 부어졌듯이 지금 그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 소망의 말씀도 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복이 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될 것이다 라고 믿어지게 했었던 데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교회를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위로를 전하실 것입니다. 그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서 계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 잘 견디게 하여 주십시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 고난 속에서 분별하는 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확인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그 모든 고난들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사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